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탄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의 사랑과 평화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강림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다시 통과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성탄하신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구촌 곳곳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기쁘고 즐거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북한 동포들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독재와 가난의 사슬에서 신음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1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피터 해밀이 쓴 Going Home이라는 제목의 이 글이 당시 뉴욕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플로리다 주의 포트 로드베일로 가는 버스에 많은 젊은이들이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울리지 않는 중년의 흐름하고 피곤한 표정의 남자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분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말하기를 꺼려하고 머뭇거리던 그는 여러 청년들의 재촉에 자기는 교도소에서 막 출소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아내가 가엽게도 느껴져서 사과하는 내용과 함께 힘들면 좋은 사람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3년 반이 지났는데 아내에게서는 한 번도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출소할 때가 되어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혹시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있으면 내가 며칠 날 돌아갈 터인데 마을 어귀의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갈 것이고 그대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버스가 점점 마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 안의 젊은이들이 모두 창 밖을 내다보며 혹시나는 마음으로 노란 손수건을 찾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 안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창밖에 참나무에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란 손수건이라는 제목의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긴 시간을 보낸 남편의 귀가를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환영해 준 아내의 정성이 눈물겹게 묘사되는 글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당연히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감격의 겨운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해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 출생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냉정했고 더 나아가 천대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환영하고 경배하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렸고 들의 목자들도 소식 듣고 달려와 아기께 경배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되찾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기에 가이사 황제가 호정령을 공포했습니다. 황제는 전체 로마 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호정령을 내렸는데 아마도 세금 징수나 병력의 징집을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위해 고향 베들레헴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때마침 호적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숙소를 얻지 못했고 이미 만삭이었던 마리아는 흐름한 마구간에서 해산하여 아기를 강보에 잘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리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구유에서 세상의 첫날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유의 삶이란 낮고 가난한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유의 아기를 눕게 한 부모는 더 이상 가난할 수 없는 극빈의 사람이었고 그 자리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었겠지만 이 사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곁으로 추하고 고결하지 못한 사람들 곁으로 스스로 사람 되어 그 자리로 찾아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판단으로는 가난하고 추한 사람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모든 인간은 그렇게 비천하고 희망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부족하면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에는 가련하고 헐벗은 불쌍한 죄인들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 세계로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간 세계의 상징이 바로 구유였고 그 인간 세계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이시오 또 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31년에서 AD 24년까지 재위한 로마의 첫 황제였습니다. 그의 이름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높은 자라는 뜻으로 자신을 신격화시킨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한번 명령하면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감히 그의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이 조용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읽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였던 유대 땅 갈릴리 지방의 산동네 나사렛 청년 요셉도 그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위해 만삭의 아내를 대동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권력은 그렇게 살아있는 가공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유에 오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영접하는 자도 없었고 일생을 언제나 구유에 오신 모습 그대로 무력한 자처럼의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의 스스로 낮아지심을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 가이사 아구스도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살아있는 힘이었고 다른 한 분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무력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가이사 자신도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구원할 자로 스스로 매김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모두 자신을 신격화하여 네로는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구주로, 도미티아누스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사용했고, 생존 시에 벌써 자기를 숭배할 신전을 건축하여 황제 숭배 열풍이 불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상의 권력자들과 달리 가난하고 무력하고 낮고 천한 모습을 일생 동안 스스로 유지해 나가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유혹에서부터 왕이 되시라는 추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절하시면서 지독하고 철저하게 이 가난한 빈손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의 모습은 흉내도 내신 적이 없으셨고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한번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참새 한 마리 운명까지 지배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힘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셨고 높음이 아닌 낮아짐으로 하셨고 세상의 귀인 반열에 서는 것이 아닌 버린 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은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섬적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낮고 천한 모습을 오셨기에 천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연약한 자의 삶을 사시면서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될 삶의 모든 애환을 스스로 겪으셨기 때문에 환난당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백성들의 서러움을 모두 이해하시고 그들을 품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모든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구유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연약한 자의 삶을 사셨고 무력한 자처럼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강생하신 날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나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요셉부부의 출산에 어떤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소동이 일었지만 정말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셨는지를 진지하게 묻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 갔을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제시하면서도 정작 한번 찾아가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만 새 왕의 등장 소식에 긴장하면서 죽일 궁리를 모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탄생에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에서 향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수많은 천군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목자들도 베들레헴 마을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만나고 기뻐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찾는 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전달된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민족이나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슬픔이 되는 소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승리의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패배의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탄생하신 나귀가 우리 모두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목자들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20절에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고 땅 위에 가난한 백성 목자들도 찬양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고 땅에서도 찬송 소리 도높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 드려 경배드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들판의 목자들도 먼 나라 이방 땅의 박사들 모두가 경배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찬양했습니다. 그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함께 이 좋은 소식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예물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십시다. 이것이 첫 번 성탄절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세상은 잠잠하였으나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고요하였으나 무관심하였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찾아가 경배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어 즐거워했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그러므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성탄절이 유흥업소가 흥청거리고 젊은이들의 일탈이 양해받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길거리에서 잘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백화점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큰 간판 문구가 사라지고 대신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표현이라여 타 종교가 시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성탄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정성거린 간단한 선물들도 서로 주고받으시고 사랑 인사도 서로 나누시고 성탄절 음악회도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장식도 더 예쁘게 잘 해야 합니다. 부활절 때도 보시면 우리는 부활절 하루 예배를 드리면 부활절 축제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50일이라 하여 계속 50일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린 행사를 교회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보면 온통 길거리가 4월 초파일 불교 연등으로 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절 문화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 기성이 심하게 됩니다. 한 나라에서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는 일에는 교회의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탄절 잔치를 더 성대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성탄절에는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진 1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목자들이 천사에게 말한 바처럼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이 알려준 말을 이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는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세 번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전달받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매우 황당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자기 몸을 구세주 탄생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가 본문입니다. 태어나신 아기가 온 세상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면 어머니로서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귀한 분을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없이 침묵 중에 조용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분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 생후 8일 만에 결례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메시아 성전에 나타나시기를 평생 기다리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시몬이라는 경건한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가슴에 받아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제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노래하다가 마리아에게 앞으로 이 아들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끔찍한 앞으로의 일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자식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모든 부모들은 잘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키워도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물며 내 아들을 메시아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일생 그 아들이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면서 그 모진 삶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오열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첫날 이 모든 일을 짐작하며 마음에 새기고 결심합니다. 잘 감당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칠 것이다. 내 아들이면서 세상의 구주이신 이 아드님을 잘 돌보겠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심이 이와 같은 결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헌신하고 일생을 노심초사하고 자기 개인의 삶은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드님의 영광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그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구주심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갑절로 더해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 짓고 감옥에서 3년 반을 살다가 그 사이 남편의 책임도 아비의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고통을만 안겨주었던 그가 돌아오는 날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환영하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아내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날,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가득할 터인데,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수천 개의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셔서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열렬히 우리를 환영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 환영과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축복, 이 미래,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기뻐하고 춤추는, 그리고 이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가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